B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상선 한 척이 오늘 한국 서해 북방 한계선 NNL을 침범해 한국군이 이를 퇴거 조치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 40분 백령도 서북방 NNL 이남으로 진입해 남하는 선박 한 척을 발견하고 감시했다면서 낮 12시 30분경 소청도 남방 해상에서 북한 민간 상선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군은 경고통신과 경고사격 등을 통해 이 선박을 서쪽 해상으로 퇴거 조치했습니다. 합참은 북한 상선이 기상불량과 기관 고장으로 표류해온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날 오후에 자력으로 서해 원해로 이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전략폭격기가 어제 동해상, 공해상공 등에서 훈련 비행을 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투폴레프 95 전략폭격기 두 대가 동해와 동중국해 공해상공을 10시간 이상 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훈련에는 수호이 35 전투기와 안토노프 50 조기경보기도 함께했다고 전했습니다. 성명을 그러면서 비행 중에 한국공군 소속 F-15, F-16 전투기와 일본 공중자위대의 F-2 전투기가 출격해 경계비행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들이 이번에 한국과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 마약 조직들을 테러단체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보수 논객 빌 오라일리 씨와의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석 달 동안 이 문제를 처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작업이 절차를 거쳐야 쉽지는 않겠지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떤 조직을 테러단체로 지정하면 미국에 있는 사람이 알면서 이 조직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 이 단체 소속 조직원은 미국에 들어올 수 없고 들어왔다가 잡히면 추방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단체와 연관된 자금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거래를 중단하고 미국 연방재무부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가 거의 마무리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두 나라 사이의 중요한 협상이 마지막 진통 중이라면서 잘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근 홍콩 사태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시 주석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상무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류허 부총리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그리고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과 통화하고 1단계 무역 합의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성명은 대표들이 핵심 현안 등을 논의하고 이견 해소 방안에 합의했으며 앞으로 계속 연락을 취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나라 대표들이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이번 달 들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 시위대 수천 명이 미국의 이스라엘 정책에 항의해 어제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미국이 최근 요르단강 서안 유대인 정착촌이 불법이 아니라고 밝힌 것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요르단강 서안 내 라말라시에서는 이날 시위대 약 2천 명이 모여 트럼프 대통령 초상과 이스라엘, 미국 국기 등을 불태웠습니다. 시위대는 또 라말라와 헤블론, 베들레헴에 위치한 이스라엘군 검문소에 돌을 던졌고 이에 대응해 이스라엘군은 최루탄을 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건설한 유대인 정착촌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1967년 3차 중동전쟁을 통해 요르단강 서안을 점령했습니다. 지난 2016년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테러 용의자들에게 오늘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방글라데시 특별 반테러 법정은 재판에 넘겨진 8명 가운데 7명에게 테러 모의와 폭탄 제조, 살인 등 혐의로 이날 사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1명의 혐의는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한 식당에서 이슬람 방군 5명이 손님들을 인질로 잡고 12시간 동안 대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반군 전원과 손님 20명 그리고 경찰관 2명 등이 숨졌습니다. 사망한 손님은 대부분 외국인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이슬람 반군들은 세속주의자나 작가, 활동가 그리고 외국인 등을 적으로 여깁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정착 기획안을 마련해 주변국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가 그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대북특별대표와 러시아의 외무차관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해결방안 논의를 위해서 전화통화를 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북한을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전략적 문제로 여기고 있었다는 내용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친서가 공개된 책이 출간됐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황해도와 평안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구름 많고 특히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은 흐리고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9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5에서 4m로 높게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 기획안을 마련해 관련국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두 나라의 시도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첫 소식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정착 계획안을 마련해 주변국들의 이를 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25일 기자들에게 러시아와 함께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안을 마련해 관련국들에 전달하고 의견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고르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무차관도 지난 19일 러시아 국영매체인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함께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안을 개정했다며 역내 관련국들에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모르글로프 차관은 그러면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러시아 방문 때 계획안을 소개할 예정이라며 한반도 핵 문제 등의 해결을 진전시키는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선희 제1부상은 지난 20일 러시아를 방문해 나흘간 머물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계획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이후 2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 간 전략적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계획안을 전달받았는지 받았다면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를 묻는 VOA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마련한 계획안의 세부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동안 중국은 북핵 문제 해법으로 쌍중단과 쌍대 병행을, 러시아는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해왔습니다. 쌍중단은 북한은 핵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그리고 미군과 한국군은 연합군사훈련을 각각 중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쌍궤 병행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체제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북핵 6자회담에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계획안 회담에 대해 미국이 북핵 협상에서 큰 진전을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they are concerned that frankly there's no progress. And so I think we can see.
힐 전 차관보는 아마도 미국이 계획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나 중국이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Oh, I don't think the US will take this very seriously. Very skeptical and Russia could really make any progress.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국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시도는 2017년에도 있었다며 비핵화 논의에서 다자 협상의 잠재적 가능성을 본 행동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And I think that this proposal really reflects some prior work that they had done in 2017. And maybe it shows that they
스나이더 국장은 미국의 반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계획안에 대해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may well welcome a more active Russian and Chinese position. I mean, the US has already put its own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역할을 환영할 수 있겠지만 미국은 이미 스톡홀름에서 두 나라의 계획안을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해서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러시아 외무차관이 전화통화를 했다고 러시아 측이 밝혔습니다. 최근 북중러 삼각협력이 강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에서 한상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이고리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전화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26일 밝혔습니다. 전화통화는 미국 측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양측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나라의 조율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러시아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두 관리의 통화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 19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5박 6일간 북러 전략 대화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대러시아 외교를 펼친 직후 이뤄진 겁니다. 이렇듯 북러 관계가 강화되는 건 물론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북중 고위급 교류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러시아를 방문한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중러가 함께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안을 마련했으며 다른 나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위청 부부장은 중러 양국이 항상 한반도의 정치 과정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비핵화 일정을 포함한 한반도 핵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중러 삼각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주재 대사를 지낸 위성락 서울대 객원 교수는 VOA에 러시아 주도로 접근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선희 제1부상의 방러 역시 그와 관련해 타진해보는 과정 중 하나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종래는 이제 중국이 얘기한 쌍잠정, 쌍괴 병행 그 안을 가지고 중러가 서로 상의를 했는데 거기에 러시아의 단계적 접근안이 가미가 돼가지고 중러가 공동의 접근 방안을 낸 바가 있었죠. 그 후에 러시아가 지금 다른 어떤 안을 움직인다고 하니까 아마 그것과도 서로 부합하면서 러시아가 주장하던 뭐 단계적인 접근이라든가 동시적 행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가미된 것일 것 같은데.
익명을 요구한 전직 중국 주재 외교관은 북한이 원하는 건 경제 제재 해제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해도 제재 해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과정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김정은이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제재 푸는 거 아니에요. 제재 푸는 거를 중국이 어떻게 할 거며 러시아랑 둘이 힘을 합친다고 해서 그걸 풀어지냐고. 중국이 러시아랑 뭐 힘을 합쳐서 한다는 거는 그냥 미중 무역 전쟁에서 자꾸 미국이 자꾸 때리니까 그거 좀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백약이 무효예요. 어떻게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외교나 경제 쪽에서는 그거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대 국제대학원 신성호 교수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대미 협상의 지렛대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외교적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는 물론 중국도 딱히 북한에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지적입니다.
최대한 확보해보려는 그런 노력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뭐 러시아가 뭘 보장해 줄 수 있고 중국이 뭘 해줄 수 있겠어요. 북한이 원하는 경제 제재 해제, 그것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정권 뭐 안보 보장 이런 거는 결국 궁극적으로 다 미국이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편 북한 양강도 청년동맹 제1비서를 지낸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외 환경은 중국과 러시아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관계없이 북한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환경이고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북한이 큰 지렛대라는 겁니다.
이미 김일성 정권 때부터 북한은 체제 존재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게 중국과 러시아 관계잖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도 중국과 러시아와의 그 관계를 유지하는 보다 이제 밀착을 하는 부분이 현재 전략적 환경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김 책임연구위원은 특히 올해는 북중 수교 70주년으로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이후 북중 고위급 교류가 매우 활발하다며 북중러 밀착을 통한 전략적 외교 행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북한을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전략적 문제로 여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전쟁 시 최대 1억 명 이상이 사망할 것으로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업적과 주요 사건들을 취재해 전기 형식으로 엮은 새 책 트럼프의 백악관 내부가 26일 출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기 작가인 더그 웨드스는 총 440쪽 분량의 이 책에서 약 50쪽에 걸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두 차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서술하고 책의 맨 앞부분에 배치했습니다. 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북한 핵 문제를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전략적 문제로 판단했습니다. 전임 대통령들이 북한 문제를 다뤘지만 성과가 없었고 전략적으로 방치된 사이 북핵 위기가 매우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더 오래 자리에 머물렀다면 북한과 전쟁이 벌어졌을 것이며 북한과 맞닿은 한국에서 최소 3천만 명에서 최대 1억 명 가까운 인명피해가 날 것을 우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책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가장 큰 도전 과제로 여기게 된 이유가 소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국이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미 본토 타격 가능성에만 집중해 이것이 일본, 호주 등 주변국을 넘어 영내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해 김정은 위원장과 거친 언사를 주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에서 자신의 사무실 책상에 핵단추가 놓여 있다고 미국을 위협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내 책상의 핵단추는 더 크고 실제 작동한다고 응수한 것은 북한이 자신의 진위를 깨닫고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역량에 대한 파악을 마쳤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급반전하게 된 데 대해 어느 시점에 우리 둘 다 핵협상이 결실을 보기 원한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김정은과 나는 궁합이 잘 맞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책에는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도 공개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북한의 새 미래를 열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책의 저자인 웨드 씨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친서를 보면 김 위원장의 친선 의지를 알 수 있지만 그의 선친은 유일한 안보 수단인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새 아버지 같은 존재로 쉽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두 차례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언론과 전문가들의 비판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혹독한 제재들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은 자신들이 한 일의 대가를 치르고 있고 미국의 인질들과 한국전쟁 참전 미군들의 유해가 돌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한연합훈련 중단과 관련해서도 훈련 취소는 수백만 달러를 절감시켰고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며 미국이 취한 조치 가운데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책에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김정은 위원장의 반응도 소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직후 사망한 오토 원비어 사건을 의제로 다루려 했던 일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로 북한을 비판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김 위원장에게 인질 관련 언급을 했을 때 김 위원장은 인질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했으며 제발 그 단어를 쓰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확산 방지 전문가가 최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새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와 불법 금융, 무역 규제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국의 확산 방지 전문가 에런 아놀드 씨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새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놀드 씨는 2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11월 18일 전문가 패널 활동을 시작했다며 매우 중요한 시기에 합류하게 돼 영광이며 동료들과 함께 협력하길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7일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아놀드 씨를 금융과 경제 담당 전문가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임기가 끝난 미국 출신 스테파니 클라인 알브란트 위원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아놀드 씨는 VOA에 금융과 경제 담당 전문가로서 나의 역할은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며 전문가 패널이 중요하게 다루는 여러 분야를 맡는데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불법 금융, 무역 규제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부와 법무부에서 9년간 제재 회피와 대량 살상 무기 확산에 대한 수사와 작전에 관여했던 아놀드 씨는 최근까지 미 하버드대 벨퍼 과학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무역 규제를 분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떻게 금융망을 활용해 대북 제재 이행을 강화하는지, 북한이 제재망을 회피하는데 중국 은행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연구해 보고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아놀드 씨는 올해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금융 조직들은 대개 해외에 미국의 법 집행기관들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rough these sort of intermediary networks, they can continue banking operations to, you know, facilitate trade and commerce with the Western world. But in doing so, it sort of provides a layer of.
예를 들어 중국 전역의 광범위한 조직망을 통해 은행 업무를 계속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과 상업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이셸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같은 여교의 비밀 지역도 적극 활용해 기존 제재망에서 구멍을 찾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놀드 씨는 이에 대응해 미국도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호 몰스와 같이 치외법권적인 조치를 적극 활용해 제재 위반에 대응하고 있다며 북한과 거래하는 세력이 외국 관할권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과 관계없이 미국 검사가 자산을 압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놀드 씨는 다만 미국이 치외법권적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중국 등 관련 국가가 앞으로 미국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노력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5개 상임 이사국 출신 각 한 명과 한국, 일본, 싱가포르 국적의 전문가 한 명씩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난 4월 앨리스테어 모건 전 북한 주재 영국 대사가 전문가 패널 조정관에 취임했고 같은 달 러시아 외교관 출신 게오르기 톨로라야 씨가 수출 세관 통제 전문가로 임명됐습니다. 이 밖에 프랑스의 미사일 전문가 올라프 앙드리오, 중국의 대량 살상 무기 전문가 리샹펑, 일본의 핵 전문가 다케우치 마이코, 싱가포르 해상교통 전문가 이본 유, 한국의 비약산과 조달무역 전문가 윤종권 위원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 위원은 최대 5년간 활동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은 대인지뢰 금지 협약에 가입하고 대인지뢰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노르웨이 민간단체가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년 사이 대인지뢰를 사용한 전 세계 세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노르웨이의 민간단체인 노르웨이 피플세이드가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대인지뢰 제거를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2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정확한 지뢰 매설 실태는 알 수 없지만 한반도 비무장지대는 전 세계 지뢰 매설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지난 2006년 자국 영토에 지뢰가 매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대인지뢰를 사용한 나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비무장지대 판문점 인근에서 북한의 지뢰에 한국군 병사 2명이 크게 다친 사례와 이듬해 8월 유엔군 사령부가 돌아오지 않는 다리 북측 지역에서 지뢰 여러 발을 포착한 정황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남북한은 지뢰지대 표시 지도가 있지만 폭우나 홍수 등으로 지뢰가 떠내려오거나 유실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남북한이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 지뢰 철거 작업에 착수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북한이 이 지역에 매설된 지뢰 636개를 제거한 데 주목하면서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로 시작된 지뢰 철거 작업이 추가 진전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고 소개한 겁니다. 북한은 앞서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막한 대인지뢰 금지협약 4차 평가회의를 앞두고 제출된 보고서에서도 대인지뢰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나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지난 회의 이후 시리아, 미얀마와 함께 북한의 새로운 대인지뢰 사용 정황이 포착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내 지뢰 관련 담당 부서나 정책이 없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인지뢰 금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33개 나라 가운데 미국과 한국은 적어도 한 차례 이상 협약 관련 회의에 참가했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대인지뢰의 생산과 비축, 사용, 이전을 금지하는 이 협약은 지난 1997년 체결됐으며 1999년 40개 나라가 비준하면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1991년 걸프전쟁 이후 대인지뢰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과 함께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의 남침 억제 효과를 이유로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지뢰 금지운동 ICBL은 한국 비무장지대 DMZ 일대에 지뢰 200여만 발이 매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뢰 매설 밀도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반도에서의 지뢰는 DMZ뿐 아니라 군사 분계선과 민간인 통제선 일대 곳곳에 분포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내 지뢰를 모두 제거하려면 적어도 200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일각에서 주한미군 감축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의회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주한미군 감축설의 근거로 거론되는 미 의회 허용 감축 하한선 2만 2천 명 조항은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미 의회 상임위의 한 보좌관은 26일 BOA에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해 상하원 법안은 2만 8,500명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회의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상하원이 주한미군 규모 2만 8,500명 이하 감축 금지 조항이 포함된 각각의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통과시킨 사실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이 보좌관은 상하원 조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법안에 주한미군 규모 관련 조항이 기존 내용에서 변경될지 여부는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상하원 이견이 없는 만큼 기존 내용 그대로 최종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최근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한 주한미군 감축설의 근거 중 하나인 미 의회 허용 감축 하한선 2만 2천 명 조항과 관련해 이 보좌관은 2020 회계연도 시작 이후 효력이 없어졌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조항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됐지만 지난 9월 30일로 2019 회계연도가 종료돼 법적 효력이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상하원은 현 회계연도 국방정책과 예산을 설정하는 최종 법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만약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결정할 경우 의회가 법적 제동을 걸 확실한 장치는 부재합니다. 그러나 이 보좌관은 의회는 행정부의 이런 행동에 제한을 둘 권한을 늘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상하원이 각각 통과시킨 법안에 따르면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을 사용하려면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상하원 법안은 모두 이런 예산 사용을 위해 국방장관은 해당 수준의 감축에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영내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을 상당히 저해하지 않으며 북한 재래식 병력의 위협 감소와 비례한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상하원은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상원 법안은 한반도 주둔 미군은 재래식 병력과 대량 살상 무기로 미 국가 안보 이익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계속 위협하는 북한의 공격성을 억제하고 필요할 경우 격퇴하는 데 여전히 필수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지만 한반도 주둔 미군의 상당한 감축은 이런 외교적 노력에서 협상 불가 항목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 국가안보는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에 의해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상하원 군사위는 지난 22일까지 새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국경 장벽 건설과 우주군 창설 예산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수권 법안을 비롯한 각종 예산안에 관한 상하원 조정이 장기간 난항을 겪자 의회는 지난 21일 연방정부 부분 폐쇄, 셧다운 사태 방지를 위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임시 예산안은 다음 달 20일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한편 상하원 군사위는 국방수권 법안 조정 협상을 연내 마무리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회기가 10일도 채 남지 않았고 게다가 의회의 관심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집중돼 해를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과 한국 간 외교와 협상을 주도했던 전 국무부 고위관리들은 두 나라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면서
오랜 동맹관계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미국의 요구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잔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대행은 현재 미한 관계가 다소 경색됐고 약간의 빗셀 틈이 생긴 것이 사실이라면서 두 나라의 국내 정치 환경에 이유를 돌렸습니다.
I think one of the dynamics that you see at play right now is you have very different political persuasions in both the White House and the Blue House.
미국과 한국 정부 내 매우 다른 정치적 신조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도로 미한 간 견해차를 넓히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동맹관계에서 흔한 일이고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결국엔 타결될 것이라며 미한 관계의 문제점을 과장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 관계의 근본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낙관론입니다.
I do think that the relationship is under a little bit of strain and there's a lot going on right now in the relationship. Of course, we've got the special measures agreement negotiations going on.
전직 관리들은 상대방 정부에 대한 불만은 가급적 삼가면서 전통적 동맹에 대한 미 행정부의 달라진 인식과 접근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미한 관계 현주소를 손튼 전 대행보다 더욱 비관적으로 진단했습니다. 특히 국무장관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대외정책팀 전체의 외교력에 의문을 나타내면서 한국과 관련해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I think the problem is that the United States has never had such a weak diplomatic team as it does in the State Department.
아울러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한일 간 우호 관계는 당사국들에 달려 있지만 미국의 적극적인 촉진 역할 또한 필요하다며 여기에서도 미국의 충분한 외교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US needs a good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and how they achieve that good relation is kind of up to them, but I think the US needs to be actively promoting a stronger relationship.
전직 고위 관리들은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미한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게리 로크 전 주중 미국 대사는 미한 관계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에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상무장관을 지낸 로크 전 대사는 미국은 한국의 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혜택을 얻고 있다며 한국이 제공하는 어떤 기여보다도 비용이 덜 들고 미 본토에 병력을 두는 것보다도 분명히 비용이 덜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does benefit by having troops stationed in South Korea. It's obviously cheaper than with any type of contribution fro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t certainly is cheaper than positioning those troops on U.S. soil.
그러면서 양측이 공정하고 공평한 해법을 도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대행은 협상에서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상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역시 수많은 질풍노도를 동반한 어려운 여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 think the SMA negotiations is more problematic in my view, just because this is a negotiation. You know, our current administration likes the theatrics surrounding negotiations, and so you're going to see a lot of storm and drang around this.
그러면서도 미국과 한국은 이전에도 매우 주목받는 협상을 했었고, 한국은 냉정한 협상가로 잘 알려져 있다며. 미국 대표가 중간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결국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힐 전 차관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부 분담금 400% 인상 요구를 이해할 수 없고 여기에 동의하지도 않는다면서 마치 더 많은 문제를 만들려는 움직임처럼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I do not understand and I do not agree with what the Trump administration is doing on this effort to increase SMA 400%.
특히 북한의 행동을 고려할 때 매우 위중한 시점인 만큼 원만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미한 관계와 한일 관계 악화 속에서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면서도 한국이 미국과의 전통적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고 중국적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부소장은 중국을 미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중국적으로 기울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중 관계에서 지나치게 중립을 지키려는 모습이 중국에 치우친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한중 두 나라가 밀착하고 있다기보다 오히려 관계 악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저 CSIS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고 중국은 여전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중 간 우호 관계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n relationship with China has not gone very well under President Moon. His visit to China did not go well, and China has still not buried the THAAD issue.
특히 한국은 미국과 중국과 모두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지만 두 나라 모두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앤드류어 미 가톨릭대 정치학과 교수는 한중 국방장관이 지난주 태국에서 만나 양국 간 국방 교류 협력을 약속한 것과 관련해 모든 나라는 국가 이익을 증진시키는 옵션들을 모색한다며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기와 맞물리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겠지만 놀랄 일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의 압박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그러나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지 않기 바란다며 중국은 상황을 개선시키는 데 있어 믿을 만한 나라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I don't think Beijing is a country that can be counted on to improve the situation. Frankly, I think ever since
특히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과잉 대응한 이후 그들이 동북아시아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계속 우려해왔다고 힐 전 차관보는 밝혔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한국이 중국 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넘어가지 않겠다며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짜증이 나고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지라도 동맹의 긍정적인 혜택과 유지 필요성은 널리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 미국 뉴스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이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의 마약 조직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1년 동일본 지진으로 중단됐던 오나가와 원자력 발전소가 재가동 심사에서 통과됐고요.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다음 주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참가할 수 있다고 초청서한을 보냈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첫 소식,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뉴스를 볼까요? 미국 정부가 멕시코의 마약 조직을 테러 단체로 규정할 계획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마약 거래와 인신매매를 자행해온 멕시코의 마약 조직들을 테러 단체로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미국 폭스뉴스 출신의 보수 언론인 빌 오라일리 씨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0일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왔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일이 결코 단순한 건 아니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고 잘하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난 90일간의 노력, 어떤 노력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멕시코로 가서 마약 조직들을 소탕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예.
하지만 멕시코 대통령이 이 제안을 거절했다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취해져야 할 조처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가 있죠?
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에서 사용되는 마약의 대부분이 멕시코에서 밀반입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특히 이달 초 후에 멕시코 북부 지역에서 6개월 된 쌍둥이와 3명의 여성을 포함해서 미국과 멕시코 국적을 모두 보유한 일가족이 마약 조직원들의 무차별 총격으로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을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 5일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제는 지구상에서 이런 괴물 같은 마약 밀매 조직들을 다 쓰러 버릴 때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멕시코 정부가 이들과 전쟁을 효과적으로 벌이도록 기꺼이 도울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멕시코는 그런 제안에 어떤 입장인가요?
네, 멕시코 정치인들은 물론이고요. 일부 유족들도 미국의 제안을 침입이라면서 일축했습니다.
네네.
이 알렉스 레바론 전 의원은 멕시코와 미국 두 나라 모두 마약 거리가 늘고 있는데 책임이 있다면서 양국이 진정한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미국 정부가 마약 조직을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겠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멕시코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멕시코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가 방영된 직후 바로 성명을 발표하고 양국의 고위급 회담을 신속히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이 마르셀로 에브라도르 멕시코 외무장관이 성명에서요. 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곧 고위급 회담을 열고 테러 조직 규정 문제와 미국에서 멕시코로 들어오는 불법 무기와 자금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하고 멕시코 간의 마약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요. 현재 전 세계 1위의 마약 소비국입니다.
네.
과거에는 미국 내 마약류 대부분이 콜롬비아 같은 남미에서 흘러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네.
하지만 이제는 멕시코가 초대형 마약 생산국이 됐고요.
네.
멕시코의 마약 조직들이 미국 대형 도시들의 마약 조직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심지어 이들 멕시코 마약 조직들이 미국에서 이 마리화나 이 대마초를 대량 재배하는 실정입니다.
예. 얼마 전에는 그 마약왕이라고 불리던 일명 마약왕이라고 불리던 멕시코의 마약 조직 두목이 미국에서 재판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멕시코의 악명 높은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이 지난 7월 미국 뉴욕 브루클린 연방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네.
이 구스만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200톤이 넘는 마약을 밀매하고 돈 세탁과 살인교사,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미국 검찰에 기소됐고요. 지난 2017년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돼서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네. 자, 앞으로 멕시코의 마약 조직이 테러 조직으로 규정이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테러 조직으로 지목된 조직의 조직원들은 모두 미국 입국이 금지되고요.
네.
미국 내 조직원들은 불법 체류자로 간주돼서 강제 추방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마약 조직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원 행위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되고요. 또 금융기관들은 마약 조직들과 연계된 자금 거래를 인지하는 즉시 이를 차단하고 미 재무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볼까요? 지난 2011년 3월입니다. 이 동일본 대지진으로 중단됐던 이 원전 하나, 오나카와 원전이네요. 재가동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27일 오나카와 원전 제2호기 재가동 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 오나카와 원전 소유사인 도호쿠 전력이 이날 성명을 냈는데요. 원전 재가동 1차 관문을 통과했다면서 8년 만에 재가동의 길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도호쿠 전력이 지난 2011년에 일본을 강타했던 그 쓰나미로 피해를 당한 회사 중 하나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 일대에 규모 9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서 쓰나미, 그러니까 지진 해일이 덮치면서 무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렇죠.
당시 이 일대에 있던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도호쿠전력의 오나가와 원전 등도 모두 피해를 당했습니다.
네.
이 중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원전은 이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이었습니다. 이 동일본 대지진 피해는 지난 1986년 발생한 체르노빌 사태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네. 이 오나카와 원전은 그때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던 건가요?
네. 오나카와 원전도 당시 쓰나미가 덮치면서 피해를 당했는데요.
예.
하지만 이 원전의 냉각 시스템은 온전히 보존돼서 후쿠시마 원전처럼 냉각 장치가 고장나서 최악의 방사능 유출 사고가 벌어지는 사태는 모면했습니다.
네.
이후 도호쿠 전력 측은 오나카와 원전의 재가동을 요구하면서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결과가 나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호쿠 전력은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쓰나미 대책 방안을 제출했는데요. 약 30억 달러의 경비를 들여서 쓰나미가 덮칠 때의 최대 높이를 기존보다 더 산정해서 이 방파제 높이를 29m로 높이고 오나가와 원전 2호기의 내진과 대책 공사를 내년 안에 끝내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제 심사 결과가 나왔으니까 가동에 들어갈 텐데 일시가 정해졌습니까?
아직 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최종 통과되기까지는 지방당국의 양해와 시민 공청회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일본 NHK 방송은 이 도호쿠 전력이 정식으로 심사에 합격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예.
이 도호쿠 전력 측은 제2원전 가동으로 매년 3억 2천만 달러 이상의 전기료가 경감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원자력 규제 당국이 이렇게 재가동을 허용하는 게 오나가와 원전이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원자력 규제위원회는요, 지난해 9월에도 이바라키 현에 있는 도카이 제2원전의 재가동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네.
오나가와 원전도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 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원전 중 두 번째로 재가동을 하는 원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현재 도호쿠 전력 측은 오나가와에 있는 제3호기 재가동에 대한 심사 신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일본이 그 동일본 지진 사태 이후에 원전을 전면 중단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동일본 지진 발생 이듬해인 2012년 5월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했었습니다.
네.
이 전력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아베 신조 총리가 2013년 집권한 이래 다시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서 원전 재가동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개 원전이 다시 재가동에 들어갔는데요. 아베 정부는 원전을 배제하고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수 없다면서 오는 2030년까지 원전으로부터 20% 이상 전력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하원 법사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 청문회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 개최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네, 하원 법사위원회가 첫 번째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개최한다라고 제리 네들러 위원장이 26일 발표했습니다.
예.
다음 달 4일로 날짜를 정했는데요. 백악관에도 초청 서한을 보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고 대통령 변호인들도 나와서 증인들에게 질문할 수 있다고 네들러 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예. 첫 번째 탄핵 청문회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여태까지 다른 청문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열렸던 청문회는 하원 정보위원회가 주관하고 외교위 정부개혁감독위가 참여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까지 2주에 걸쳐 닷새 동안 진행됐는데요. 이번에는 이 법사위원회가 처음 청문회를 여는 겁니다.
주체가 달라지는 거죠?
네. 네덜란드 법사위원장이 성명을 통해서 탄핵 청문회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주최하는 곳이 달라지면은 청문회 내용도 달라지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보위 청문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를 촉발한 이른바 우크라이나 추문 관계자들을 불러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었는데요.
네.
앞으로 열릴 법사위 청문회는 이를 바탕으로 법리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법리를 검토한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수집한 증거와 확인된 사건 내용이 대통령 탄핵 사유에 부합하는지 따지는 겁니다.
네.
따라서 법사위 청문회에 나올 증인들은 헌법학자를 비롯한 법률가들의 중심이 되는데요. 자,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대통령에게 제기된 의혹에 관한 탄핵 소추 권한을 행사할지 논의할 것이다 라고 네덜러 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예, 그동안은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었고 이게 미국 헌법에 규정한 그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지 이제 살피겠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미 헌법에는요, 반역, 수뢰 또는 기타 고도의 범죄와 비행을 고위공직자 탄핵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를 압박해서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했다는 이 우크라이나 추문이 반역이나 수뢰는 아니기 때문에
네.
기타 고도의 범죄와 비행에 해당하는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법사위원회의 법리 검토 과정. 나머지 하나는 뭔가요?
탄핵 소추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 측의 입장을 반영하는 건데요.
예.
그래서 네들러 법사위원장이 대통령이나 변호인이 청문회에 나올 수 있고 증인들에게 질문도 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청문회에 나올까요?
그건 확실치 않습니다.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증인으로 나와 직접 진술을 하든 아니면 서면 답변을 하든 탄핵 조사에 직접 응하라고 지난 17일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촉구했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음날 18일 트위터를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은 없지만 탄핵조사 협조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탄핵조사에 응할지는 뭐 미지수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라는 게 어떤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군요.
청문회가 열릴 다음 달 4일과 겹치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2일부터 4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러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대신 탄핵조사에 나올 가능성이 남는데요. 하지만 백악관은 앞서서 하원 탄핵조사를 마치고 상원에서 진행될 탄핵 심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더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 소속 정당인 공화당이 다수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오전에는 모든 지역이 맑겠고 오후에는 안주와 강계, 희천 지역에 구름이 많아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 남포가 5도, 양덕 4도, 신의주는 영하 6도입니다. 낮 기온은 함경 남북도 지역 모두 3도에서 4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양강도 중강 아침 최저 영하 16도입니다. 강계는 아침 최저가 영하 14도, 희천은 10도, 영하 10도, 그리고 낮 기온은 영하 1도에서 2도 사이에 머물겠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오전에는 맑겠고 오후에는 신계 지역에 구름이 많이 낍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영하 4도, 개성이 영하 2도, 사리원은 영하 6도, 낮 기온은 개성이 9도까지 오르겠고 사리원은 4도 정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그리고 양강도 지역입니다. 오전에는 함경북도 지역 또 양강도 지역은 맑다가 오후에 구름 끼는 곳이 많아지겠고 나머지는 흐린 날씨입니다. 특히 함경남도의 함흥과 장전, 원산 등 동해안 지역은 오전부터 흐리고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5도입니다. 원산이 영하 0도, 낮 기온은 영상 5도, 청진이 영하 7도, 낮 기온은 3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은 4도로 예보돼 있고 양강도의 풍산 지역, 풍산 김영권 지역은 영하 22도까지 내려갑니다. 해산이 영하 20도, 삼지연은 영하 2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에서 8도 정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흐리고 비나 눈 내리겠고 서해는 맑은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도 물결이 1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11월 27일 수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마감 뉴스입니다. 북한 상선 한척이 오늘 한국서해 북방한계설 NLL 침범에 한국군이 퇴거 조치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 40분 백령도 서북방 NLL 이남으로 진입해 남하는 선박 한척을 발견하고 감시했다면서 나 12시 30분 소청도 남방해상에서 북한 민간 상선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군은 경고통신과 사격 등을 통해 이 선박을 서쪽 해상으로 퇴거 조치했습니다. 합참은 북한 상선이 기상불량과 기관 고장으로 표류해온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날 오후 자력으로 서해 원해로 이동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전략폭격기가 어제 동해상 상공 등에서 훈련 비행을 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투폴레프 95 전략폭격기 두 대가 동해와 동중국해 공해상공을 10시간에 걸쳐 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훈련 비행에는 수호이 32, 35전투기와 안토노프 50 조기경보기도 함께했다고 전했습니다. 성명은 그러면서 비행 중에 한국공군 소속 F-15, F-16 전투기와 일본 공중자위대 F-2 전투기가 출격해 경계비행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들이 이번 비행에서 한국과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6년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테러 용의자들에게 오늘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방글라데시 특별 반테러 법정은 재판에 넘겨진 8명 가운데 7명에게 테러 모의와 폭탄 제조, 살인 등 혐의로 이날 사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1명의 혐의는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한 식당에서 이슬람방군 5명이 손님들을 인질로 잡고 12시간 동안 대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반군 전원과 손님 20명 그리고 경찰관 2명 등이 숨졌습니다. 당시 사망한 손님은 대부분 외국인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 이슬람 반군들은 세속주의자나 외국인, 작가, 활동가 그리고 타 종교인들을 적으로 여깁니다. 방글라데시 사법당국은 테러 현장에서 숨진 반군 5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이 테러에 연관됐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 시위대 수천 명이 미국의 이스라엘 정책에 항의해 어제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미국이 최근 요르단강 서안 유대인 정착촌이 불법이 아니라고 밝힌 것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요르단강 서안 라말라시에서는 이날 시위대 약 2천 명이 모여 트럼프 대통령 초상과 이스라엘, 미국 국기 등을 불태웠습니다. 이날 대학 등 학교와 관공서는 모두 문을 닫았고 서안 내 다른 도시에서도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라말라와 헤브론, 베들레헴에 위치한 이스라엘군 검문소에 돌을 던졌고 이에 대응해 이스라엘군은 최루탄을 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건설한 유대인 정착촌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요르단강 서안을 점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두 나라 사이의 중요한 협상이 마지막 진통 중이라며 잘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홍콩 사태와 관련해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시 주석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상무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류허 부총리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그리고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통화하고 1단계 무역 합의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두 나라 협상 대표들이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이번 달 들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마약 조직들을 테러 단체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보수 농객 빌 오라일리 씨와의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석 달 동안 이 문제를 고려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작업이 절차를 거쳐야 쉽지는 않겠지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떤 조직을 테러단체로 지정하면 미국에 있는 사람이 알면서 이 조직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 이 단체 조직원들은 미국에 들어올 수 없고 들어왔다가 잡히면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단체와 연관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거래를 즉각 중단하고 미 연방재무부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